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오늘도 마중을 진행하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무게를 가지고 있지요. 지난 사무엘상 전체에서 배웠던 가르침들 기억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무엘상 31장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장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이 나오고 사울 왕의 세 명의 아들까지 함께 전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오늘 함께 발견해 가보고 싶습니다.
네, 왕이 죽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을지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 31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의 북쪽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애 마지막 장면이자 이스라엘 왕권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평야는 이전에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 또 나봇의 포도원도 이 근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세벨의 죽음은 물론 이 땅이긴 했지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해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동네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길보아 전투는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도 이 장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무기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읽어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한 사람들이 헬라식으로 발음한 게 아마겟돈인데요. 그 평야지대를 부르는 곳인데 왕의 길이라고 해서 유럽과 이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 됐던 장소입니다.
저는 사울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울을 외면하신 것 같아서요.
네, 우리가 왕에 오를 때는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에도 이 남쪽에서는 그런 비슷한 그런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책임을 맡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끝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하죠. 끝날 때 추하게 내려오게 되면 그 모든 올라가는 것은 사실 축하할 일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 족보를 보면 항상 그 죽음을 기록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가가 어떤 인생을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위가 시작될 때 전 국민이 환호하고 모든 지파가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전쟁의 길보아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서 하나님께 묻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선택은 사울의 왕권이 영적으로도 이미 무너져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울은 이미 심판이 내려졌고 그 심판에 합당한 사형이 집행되는 듯한 장면입니다. 히브리어로 칼에 맞아 죽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무기에 찔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는 모습이 마치 유다의 가롯 유다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네, 자신의 목숨의 결말을 자기 스스로 내겠다는 그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존재, 그리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서 자신을 죽이고야 마는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의, 그리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결론, 그 방식으로 사울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그 마지막 순간에 참회했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끝내버리고 말겠다라고 파멸을 마감합니다. 복음의 빛이 없는 절망만 남은 인간의 본성이죠. 사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 분인지를 기억했다면 이런 결말을 맺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배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지만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어둠을 향하는 사울의 결말,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 슬펐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생각나면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의 오랜 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자신의 왕좌로서의 모든 권세와 무기를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진정한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표가 누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우정을 원하실까? 생각해보면 딱 요나단 같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왕권,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전사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비극적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요나단의 충성과 신실함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집안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고대 시대에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 그 전에 왕과 함께 있었던 다른 왕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은 모두 제거하고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나단이 여기서 죽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고 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에게 이스라엘의 장수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참 다윗은 상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9장에서도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험, 정말 일어나 울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할 만큼 울었던 사람, 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과 헤어질 때도 그는 땅에 절을 하고 계속해서 울었던 사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의 애가가 등장합니다. 나의 형 요나단이여, 그대의 사랑이 내게 귀하여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잃어버린 요나단, 또 요나단을 잃어버린 다윗, 서로 너무나 귀한 우정을 너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했던 우정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절름발인 므비보셋을 살게 하고 그 요나단의 재산을 모두 그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벳산 성벽에 매달린 장면이 또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수치를 허락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를 그들의 눈에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요구했고 그 왕의 실패가 민족 전체의 수치로 드러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울이 그 벳산에서 죽임당한 것을 보면서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왕으로 추앙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지를 눈으로 학습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구조를 거절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동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스스로 신이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이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요.
네, 우리도 무지함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가끔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결정하고, 그런 생각과 사고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그 당시에 저의 감정이나 상황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무지함 속에 살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얕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돌이킴의 그런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일에 10년 뒤에 내가 이 선택을 한 걸 후회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네, 우리 사라 자매님도 그런 하나님의 방식 그 거절하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고집부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분명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야.
아,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제가 막 선택하고 후회하고 돌이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관계 같은 경우.
네.
사실 관계라는 게 깊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충성된 관계가 있다면, 그렇지 않고 제 욕심에 따라 선택하는 관계가 혹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상담을 와요.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만나는 형제가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왕국이라는 시스템, 멋있는 왕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에 추앙하고 노래하는 이것을 좋아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제가 입장에서 그 사람 만나지 마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가 사랑하는데 그래, 하나님도 너를 수용해 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서운하지만 너 내가 더 좋은 걸 줄 건데 네가 그렇게 왕을 구하고 있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 순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한다고 안 사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냥 허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마음도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잖아요. 또는 뭐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어떤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이 사울을 좀 기억해 보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심각한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렇게 대체품으로 만족하는 것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오는 장면은 참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들이야말로 진짜 충성된 백성입니다. 사울이 초기에 야베스를 구해줬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기억이 사울의 마지막 장면의 작은 빛처럼 남아있는 셈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절망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 하라고 하는 다윗 왕국의 찬란한 시작이 펼쳐지지요.
네, 그러니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니군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 심판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중 식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통해 또 사울왕의 마지막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받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감정과 또 내 판단에 기대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깨우시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끝에서도 주님의 궁휼을 구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또 그의 아들들까지 함께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장면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저도 때로는 사울처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두려움과 저의 고집으로 엉뚱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의 교만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와 그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실수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회복과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나버린 것 같은 꿈, 계획, 소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길을 다시 제안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희 모두가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금 여름방학이어서 그냥 집에서 좀 쉬었는데요.
네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좀 그 시간도 보내고 또 뭐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시험을 봐야 한다고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네, 이제 시험을 봤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시험이어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봤는데,
네네.
아, 좀 어려웠어가지고, 네, 아직 결과는 모르는 상태지만, 네. 기도 드리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오늘이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벌써 끝이 왔네요.
네,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죠. 지하자매와 미소자매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나요?
저는 누가복음이 여인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여인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없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찾아갔던 모습도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한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두 자매 모두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미수자매 말처럼 누가복음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여인과 아이, 그리고 나그네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함께 또 선택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말씀 몇 구절을 좀 읽어볼까요? 먼저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여기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야 할 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세례요한이 가야 할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9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의존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길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셨던 게 어떤 의미인지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또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모를 두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뒤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겠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두 제자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길에 대해 말씀하셔서 그런지 왠지 제자들이 가야 하는 방향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나요?
맞아요. 지하자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두 제자가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통해서 그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모습이 뭔가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여기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의 사형과 또 부활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왠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저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여기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고 또 그 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이야기거릴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라고 하고 있나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는지 누가복음 2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다고 하고 있나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게 참 무서운 거네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하자매 말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슬프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묻자 제자들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설명하는 걸 보니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결국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왠지 저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지만 정작 삶을 살 때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할 때도 또 많았고요.
저도요. 저도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고민과 걱정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결국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방금 미수자매 또 지하자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근거로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나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길가에서 한참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갈림길이 나오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지였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고 있죠. 자, 이 다음 제자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2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강권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강권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혹시 알겠나요?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모시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미소자매 말처럼 결국 정답은 한결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선택하는 것,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기도 하죠. 혹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심으로써 틀려졌던 길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관건하여 모신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라고 하고 있죠. 자, 혹시 지금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성만찬이 떠올라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첫 번째 성만찬을 베푸셨죠. 이때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는데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과 나누었던 첫 번째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후에 자 뭘 당부하고 계시나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성만찬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만찬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성례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만찬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성만찬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만찬을 베풀어주셨던 걸까요?
성만찬의 목적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지금 성만찬을 베푸신 이유도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만찬을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나요?
눈이 밝아져서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순간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신 건가? 우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 자체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이 안에 담긴 뜻을 알기 위해서 잠깐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국가적으로는 큰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보통 누가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거의 보고 있는데 미소자매의 말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당시 기독교는 앞으로 닥쳐올 큰 환란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환란이 뭘 말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악독한 도미티아두스가 황제로 즉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정확합니다. AD 82년 1년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에 즉위하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지독한 황제 숭배 사상가였고 실제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복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두 제자는 무엇을 떠올리고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면서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고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나요?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려 길을 잃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 누가복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처럼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통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라.
닫혀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열정을 회복해 주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마음의 슬픔을 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통해 가슴의 뜨거움을 회복하라.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며 또 이렇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엠마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미수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평소엔 사실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못하잖아요. 사람은 좀 어려울 때 계속 하나님을 저는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가끔 못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영적인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셨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애타게 찾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더 기도를 드리고 더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얼마 전에 아빠가 그 비인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앞에서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와 또 말씀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실은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